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 어제 러시아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적어도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구조요원들은 시리아 내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의 대형 시장과 일부 정부 건물, 주거 지역에 6차례의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150여 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일부는 인접국 터키로 이송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사망자 대부분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친위 부대와 싸우는 정복군이란 이름의 반군 단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리아 내 테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습에 나섰지만 서방과 반군 측은 반정부 단체들의 공습이 집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와 시리아군이 집속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의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장관은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한 공습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드리앙 장관과 쇼이구 장관은 또 시리아 상공에서 프랑스와 러시아 전투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드리앙 장관은 러시아로 향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ISIL 관련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ISIL 조직 내 상당수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며 ISIL의 프랑스어 구사자들에 대한 정보도 러시아 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4개 우려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국을 규제한 정부 조치에 반발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어제 미국의 이번 입국 규제법은 이란과의 경제, 관광, 과학, 문화교류에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며 서방 6개국과의 이란 핵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이 문제를 핵합의 이행감시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아락치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비자 면제 국적자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이라크와 시리아, 수단, 이란을 여행한 경우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비자 면제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산업단지에서 어제 대형 토사 붕괴 사고로 91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진흙더미가 산업단지를 휩쓸었으며 이로 인해 공장 14개와 사무실 건물 2개, 기숙사 3개 등 건물 33동이 붕괴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1,500여 명의 요원들이 투입돼 잔해더미로 뒤덮인 5만 평방킬로미터 일대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토지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고 현장 인근 채석장에 쌓여있던 100미터 높이의 건축자재와 흙더미가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또 붕괴사고로 근처에 있던 천연가스관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이번 사고로 약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해상에서 지난 주말 전복된 여객선의 생존자 수색 작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9일 술라웨시주 콜라카항에서 시와항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악천후로 인한 높은 파도로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탑승한 가운데 현재까지 39명만 구조됐을 뿐 나머지 80여 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재난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3구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관리는 BOA에 발견된 시신은 모두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 반군들이 남부 헬만드주 내 전략지역을 장악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잔 라수리아르 헬만드 부지사는 어제 저녁 탈레반이 산진지구를 장악했다며 정부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수리아르 부지사는 현재 육군시설들만 장악되지 않고 남아있다며 아프간 보안군의 인명피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헬만드 주의회 의장도 어제 전투 과정에서 아프간군 병사 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을 금하는 유엔 결의를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점진적 체제 전환을 위해 시장화, 친한화, 개혁화가 필요하다고 한국의 주요 북한 전문 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은 크게 북한
접경 도시를 연결하는 중국 세 번째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돼 북중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할 때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 당국회담 결렬의 주된 요인이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기싸움을 계속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딱 잘라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유엔 제재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돈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관광 대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의 경우엔 대량 살상 무기와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지속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대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대금의 경우 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외교 행랑 등을 통한 대규모 현금 밀 반입 등을 겨냥한 벌크 캐시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전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개관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크캐시를 건너가게 한다는 게 규정 자체에는 걸리진 않지만 취지하고는 위배될 수가 있다는 계산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한편으론 남북 3대 통로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관광객의 신변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이에 대해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는 민간인이 아닌 남북 당국 간에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정상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 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한국 측 관광객인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고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보장, 관광객,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측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한 당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게 불씨를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의견 접근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토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많이 확보하려는 북측과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 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을 놓고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인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았지만 5.24 제재 조치로 말미암아 시설 투자를 못해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측은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28만 평, 9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 사용료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제곱미터에 미화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3.3제곱미터 한 평에 14만 9천 원, 현재 환율로 127달러에 분양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북측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토지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측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가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중국 단둥과 항만도시 다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최근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북한 접경도시를 연결하는 중국 고속철도 3개 노선이 개통돼 북중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랴오닝성 단둥이 동북지역 최대 항만도시인 랴오닝성 다렌과 고속철도로 연결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단둥에서 다렌까지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290km 길이의 노선이 이날 운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이 고속철은 시속 200km의 속도이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한글 인터넷판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객들이 다리엔에서 단둥까지 가려면 선양을 거쳐야 했고 보통 열차는 9시간, 고속철도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둥 다리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소요 시간이 1시간 4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노선은 지난 9월 개통한 랴오닝성의 단둥 선양 고속철과 2012년 개통한 다리엔 하얼빈 고속철과도 연결됐습니다. 신화통신은 단둥 다리엔 고속철도 연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단둥은 북한과 중국 간 무역, 투자, 관광의 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라선과 연결되는 지린성 훈춘도 동북지방 중심지역인 창춘까지 고속철도로 연결됐습니다. 최근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에 이같이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있는 것은 중국 철도부의 중장기 철도망 계획의 일환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모두 연결돼서 쾌속 여객 운송망이 구축됩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북한과 연결되는 접경 도시들의 고속철도 개통 효과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회장은 단둥과 선양이 고속철도로 연결된 지난 9월 VOA에 이 같은 철로 개통이 내수 활성화와 북중교역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경지대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 무역업체, 상사, 대표부 이런 게 아주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놓여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내수가 더 활성화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이 내수가 활성화한 것이 북중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 회장은 중국이 단둥에서 평양과 개성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며 이 경우 북한과 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자원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단둥에서 철도와 도로 등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하는 화물량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량의 80%에 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과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북한의 수산 정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서 어획량 증산을 독려하는 바람에 무리한 조업으로 해난 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18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올해에만 일본 서부 해안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표류 목선 38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이런 목선들에서 시신 27구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표류 선박들에서 발견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지와 한글이 적힌 물품들을 볼 때 북한 어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과 미국의 AP통신도 일본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을 인용해 어선들에서 조선인민군 제325 등 북한식 글씨와 북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어선이 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최고 지도부까지 나서서 어획량 증산을 독려하면서 어민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다가 해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입니다.
아마 무리한 도로묵과 명태잡이가 그렇게 이런 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선들이 그 동력이라든지 또 연료, 중류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불충분한데 여기다 식사, 식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불충분한 어선들이 나갔는데 일기 조건이 조금만 안 좋으면 순환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 소장은 18일 VOA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어획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면서 군부대 소속 수산사업소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수산업을 내각의 핵심 과업으로 채택한 뒤 어획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2014년 신년사에서 수산업 발전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선 수산업을 3대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고 직접 생산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수산 부문에서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 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수산업을 챙기자 담당 관리들과 어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리한 조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전한 송춘섭 북한 수산성 부상과 어로공들의 말입니다.
동해안의 각도 수산 관리국 선박들이 중심호장을 타고 앉아 낮과밤을 이어가면서 긴장한 조들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얼을 걷은 날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배선을 넘어오고 정말 그때에는 체내들이 쓰러지면서 몰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로전투를 벌립니다.
뭐 언제 낮과밤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야 그래서 먼 바다에서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 잡고 나가면서 잡고 들어오면서 잡고 그래서 우리 어류공들이야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한 조업 때문에 실제로 어획량은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5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산업 어획량은 84만 톤으로 4년 전에 63만 톤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330만 톤에 달하는 한국의 어획량에 비하면 여전히 4배의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4년 만에 크게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이렇게 수산업 증대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화벌이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산물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 정부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 가격 하락으로 타격이 커지자 수산업 생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수산업이 부가가치가 꽤 높은 데다 북한의 장마당 확산으로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인민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주요 이유란 지적입니다. 다시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쌀이나 이렇게 다른 고기 같은 건 뭐 일거에 생산이 안 되지만 사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가서 잡아만 오면은 그게 식생활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최고 지도부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한된 어선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면서 해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KDB 산업은행의 이유진 연구위원은 올해 발표한 북한 수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동력 어선이 1,500여 척으로 추산되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실제 어업 활동은 400여 척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어선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 정비 불량, 기름까지 부족해 조업이 실제 가능한 어선은 4,500 척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어선들은 길이 10에서 12미터 정도, 무게 2에서 7톤 규모의 소형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낡은 소형 목선이란 지적입니다. 박덕배 전 한국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달 한 잡지 기고문에서 북한의 어선들이 매우 낡고 유류가 부족해 출어율이 불과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일본의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북한 소형 어선들의 수가 지난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일본 수산청과 해안보안청 관리들을 인용해 2014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이 400척가량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11년에 15척, 2012년에 80척, 2013년에 110척에 비해서 어선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2013년 수산업을 핵심 과업으로 지정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어선들이 북일 중간 수역 등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면서 해난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겨울은 특히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자주 높아지는 데다 북한의 어선들은 매우 작고 낡아 견디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안찬일 소장은 특히 기름, 즉 유류 문제로 인한 조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그 연료 문제거든요. 이게 디젤유를 넣어야 되는데 정은이가 이제 그 선물로 주었다는 선박들은 조금 뭐 크고 2013년부터 선물 주기 시작한 게 군부대에다 주로 선물을 줬거든요. 물고기 잡아서 먹는 문제 해결하라고.
예.
그런 배들은 좀 제대로 동력을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중소규모 수산사업소는 동력선이 대단히 아주 열악하고 재래식 그런 배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딱 그 나갈 때 정말 하루 일할 만큼 겨우 연료를 넣고 나가는데 뭐 조금만 풍락을 만나서 제 시간에 못 돌아오면은 그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가랑이처럼 또 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류마다 특정 시기를 놓치면 어획 목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명태와 대구는 각각 11월에서 1월, 10월에서 1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당국이 보호 조치 없이 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함흥 성천강 출하사업소의 정홍일 과장은 관영매체에 이런 애로점을 직접 지적했었습니다.
물고기 사비도 계절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물고기 때가 나타나면은 만사를 제껴 놓고서라도 물고기를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그런 낭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때문에 북한 당국이 당장 이런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은 적고 이에 따라 어민들의 불만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획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북한 어민들과 군인들의 목숨을 건 조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과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흡수 통일이 아닌 한국 주도의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한 시장화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선 북한 경제의 시장화, 북한 주민의 친한 의식화, 북한 엘리트의 개혁 세력화 등 3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3화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비핵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고 남북연합기구에 의한 통일 협상으로 원만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조성렬 북한연구학회장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은 크게 북한 체제의 자유시장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친한 의식화, 세 번째는 북한 엘리트들의 개혁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화, 친한 의식화, 개혁 세력화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화자가 들어서 3화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 회장은 북한의 개혁 정권이 등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도 친한 의식화된 북한 주민과 세력화된 개혁 엘리트, 그리고 시장 경제 세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이런 과정 가운데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3대 원칙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남북한 평화통일은 한국 주도의 협의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는 건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 아래 민족 자결권 실현 등 민족 이익의 극대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주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북한이 주도한다든지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죠. 어떠한 대안적 사회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협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통일교육원 권영경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행하는 개혁 개방 조치들이 1980년대 중국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 교수는 그 근거로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 담당 책임제가 중국이 1979년에서 81년에 시행했던 농가 생산 책임제와 유사하며 북한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단계적 방식 역시 1980년대 중국의 점진적 개혁 추진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래로부터의 개혁 개방 압력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을 모방하게 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 씨 부부의 소송을 계기로 해외를 떠도는 북한의 로얄 패밀리, 즉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인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서 은신 중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법원에는 특이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과 그의 남편 이강이 명예훼손 혐의로 탈북 인사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고영숙과 이강 부부는 자신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옆에서 20년을 살면서 권력의 비정함을 깨닫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고영숙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용희의 여동생으로 외교관인 남편과 결혼해 스위스에서 살다가 1998년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숙, 이강 부부는 이번에 처음 미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경우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인척 중에는 해외를 떠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산 줄기에서 가장 먼저 해외로 나간 인물로는 성혜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혜림은 유명 영화배우 출신으로 월북 소설가인 이기영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영화 부분을 총괄하고 있던 김정일의 눈에 띄어 동거에 들어갔고 197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낳았습니다. 평양 교원대학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김정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면서 성예림이를 지금 새 남편 있는 여자를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뭐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함부로 얘기는 못했죠.
그러나 성혜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1970년대 중반 일본의 북송 한인 출신으로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던 고용희와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처 자리를 빼앗기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린 성혜림은 언니 성혜란과 함께 모스크바에 머물다 2002년 사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성혜림을 돌봤던 언니 성혜랑은 1990년대 후반 딸 이나목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도 지난 1982년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일남이었던 이한영은 망명 후 대동강 로얄 패밀리 서울자맹 14년이란 책을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2월 이한영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생전 이한영과 접촉했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최순호라는 노동당 그 사회문화부에 아주 거물급 공작원이 내려와서 한 명의 동료를 데리고 두 명이 내려와서 분당의 아파트에서 이한영을 저격하고 그 두 사람은 올라가서 이제 공화우 용칭까지 받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도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2001년 가짜 여권을 들고 일본에 들여가려다 일본 당국에 발각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 후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밖에 나면서 후계 구도에서 제외되고 홍콩과 마카오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중국 공항에 나타난 김정남의 목소리입니다.
아예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그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뭐 저는 동생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손자인 김한솔도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빼닮은 김한솔은 2012년 10월 핀란드 TV와 인터뷰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김한솔은 할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가 독재자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세습을 둘러싼 투쟁에서 밀려나 수십 년째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를 전전하는 친인척도 있습니다. 현재 체코 대사로 있는 김평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평일은 지난 1980년대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이른바 격가지로 밀려나 30년 넘게 동유럽 국가대사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탈북자 이숙씨입니다.
그 김평일이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외국으로 몽땅 다 보냈어요. 그 김성애가 난 자식들은 격가지라 하면서 오직 자기 동생인 김경희 하나만 딱 그것도 이렇게 일러주고 다른 동생들은 다 일러주지 않고 다 외국으로 내보내고 무슨 대사로 내보내고 쿠바로 보내고 뭐 그랬다고.
김평일의 누나인 김경진 역시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의 부인으로 10년 넘게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요의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본 한국군과 유엔군의 흑남 철수 작전은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관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1950 흑남 그해 겨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폭격이 있었고 이 부분은 그 LST라고 해서 전차 상륙한
딱 이맘때 겨울입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미군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 병력 10만여 명이 10만 명 가까운 북한 주민들과 함께 흑남 항구를 통해 남한으로 탈출했는데요. 이 사건을 흑남 철수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는 1950년 흑남 철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조명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고자 1950 흑남 그해 겨울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전체 배는 한 200여 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상 첩첩 인중이라고 해서
흑남 철수의 실상에 대해 생생하게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과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영식 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가 200평 규모의 특별 전시실을 마련했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피난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해 왔는가 하는 것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당시 피란민을 데리고 오는데 큰 기여를 했던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씨와 피란민을 승선하는데 공을 세운 현봉학 박사의 딸 헬렌 현 씨 등이 소장품을 전시 자료로 제공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장진호 전투 등 흑남 철수의 배경을 다룬 일부 기류의 전쟁, 철수 과정과 배 안에서 피란민들이 겪은 일을 담은 2부 그 겨울에 향해, 거제, 부산 등에 정착한 피란민들의 고단한 삶을 살펴보는 3부 우리 안의 흑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만나봤는데요. 관람객 중에는 소설 그레이트 러브를 쓴 전경의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러브는 2,000명 정원에 1만 4,000명을 실어나른 라루 선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경의 작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잊었지만 한국 전쟁 때 이 장진호 전투 또 흑남 철수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참 큰 고생을 했어요. 군인들이나 피난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이제 다 그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참 고생은 했지만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훈훈해지죠. 코리아 헤랄드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문으로 된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또 미국에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 미국 할아버지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한국에서 참 큰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아 이분들의 그 힘들었던 그 전쟁 경험에 대해서 좀 써줘야 하겠구나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쓰게 됐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자 평화롭게 살자는 그런 뜻에서 쓰게 되었어요. 아주 실감나고 흥남철수 때의 그 애환 이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흥남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 맡게 되었습니다. 부분을 좀 연출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
독일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전북대학교 진상범 교수도 자리했습니다.
흥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뭐 6천 명이 들어가는 배에 뭐 1만 6천 뭐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간사랑, 휴메니즘이 깔려 있었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롭게 세계가 남북한 특히 우리가 좀 대치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좀 전쟁이 다시는 이런 전쟁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세상에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세상을 엮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런 흥남의 휴메니즘이 미국인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좋게 나쁘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또 이게 한국 전쟁에 또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인간 사랑 휴메니즘이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미쳐버린 사람들도 있고.
김왕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참상, 피란민들의 자유와 생존 의지를 보여주는 흥남철수가 얼마나 아프고도 소중한 사건인지, 그리고 흥남으로부터 시작된 항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특별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기억을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흥남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자기 희생의 정신 그리고 휴메니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고요.
증언 체록 중에 누나 다음에 피난 갈 때 밥을 많이 해서 가자 뭐 이런.
1950 흥남 그해 겨울 특별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각을 단행했군요. 어떤 부처의 수장들이 바뀌었습니까?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개 부처의 수장에 새 인물이 내정됐습니다. 경제부총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 등이 낙점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청와대가 개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내년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 차가 되는 해인데 이 개각이 잦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일부 개각에 이어서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개각입니다. 집권 4년 차에 세 번째 내각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야권에서도 이번 개각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바뀌는 일부 부처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자리를 내놓는 수장을 교체하는 형식입니다. 또 경제수장에는 최측근,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 정치인이 연이어 기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땜질식이다, 회전문식 개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새롭게 내정된 인사들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새 인물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정자 개인의 신상, 부동산 등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떤지, 또 각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어떤지 검증받게 되는데요.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으로 인사 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최고의 지성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가 꼽혔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한자어로 돼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어둘 혼자, 떳떳할 용, 뭐 쓸 용으로 쓰는 그 한자, 그다음 네. 없을 무, 길도 이렇게 혼용무도로 돼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말은 논어의 그 천하무도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폭군, 성군, 명군, 현군 이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르치는 혼군, 또 사리에 어두운 뭐 역시 어리석은 임금입니다. 이 용군을 함께해서 혼용이라고 쓰고 있고요.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천하무도라는 그 글귀에서 나온 무도를 합친 표현입니다. 혼용무도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바로 이 혼용무도라는 것인데 그런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바로 교수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것은 그 교수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교수 신문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로부터 한자성어를 제안받고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제출된 5개의 후보군 가운데 이 혼용무도가 설문 대상인 886명의 교수 가운데 한 60% 정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교수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설문조사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올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2015년의 한국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모습이 그렇게 평가가 됐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일단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 압력을 넣어서 자리를 내놓게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또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한 것, 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이 혼용무도를 추천한 고려대학교 철학과 이승환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 신문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지록 위말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말이 무엇무엇 한다고 전해라 이런 말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말인가요?
뭐 어디에도 붙여도 됩니다. 직접 전할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들어보겠다고 전해라 이렇게도 네. 할 수 있고요.
네.
알았다고 전해라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최신 유행하고 있는 말이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뭐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입담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해라 이렇게 검색어로 넣으면요. 온갖 뉴스들이 따라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의 뉴스 기사들이 노래 가사의 후렴구처럼 무엇무엇 전해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을 탈당한 안철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정치인이 공천장 없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합당 체결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이런 표현을 트위트 글로 올려서 화제입니다. 내년에 뭐 주목받을 여행지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데 꼭 가보라고 전해라. 이런 기사 제목이 떴고요. 중학교 학생회장 요즘 뭐 선거철입니다. 내년 새 학년에 이제 움직일 학생회장들을 뽑는데
네.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니 공부만 하라고 재촉 말라 전해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재미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이 정도면 도대체 왜 어디서 이런 유행어가 생겼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이 유행어의 시작점인 그 노래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90세의 첫 세상에서 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백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아, 이 노래의 후렴구가 바로 유행어가 된 것이군요. 그런데
맞습니다.
네, 무슨 노래입니까?
아, 이 노래 제목은 백세 인생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애란이라는 가수가 2년 전에, 무려 한 20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를 다시 재해석해서 부른 겁니다. 원래 제목은 저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말하리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60세, 70세, 80세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되는데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와도 아주 당당하게 못 간다고 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뭐 저승사자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타박을 놓는데 뭐 누구든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직장 상사에게도 뭐 학교 선생님에게도 뭐 무서울 게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장난스럽게 던지고 있는데 아주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 가수의 알려지지 않은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요즘에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꺼내놓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 SNS의 파장력 덕분이었고요.
네.
25년 가까이 무명 가수였던 이애란 씨. 뭐 한 방에 인생 역전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가 6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아,
네. 한국의 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이것 관련된 이모티콘을 출시했는데 뭐 판매 1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유명 텔레비전 토크쇼, 예능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도 화제 주인공으로 이 가수가 섭외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네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서도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무엇 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유행한다면 어떻게 사용될지도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 북한 관련 뉴스에도 이 전해라가 적용된 것이 있습니다. 창단 이래 중국으로 첫 해외 공연이 잡혔다가 돌연 취소하고 간 모란봉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란봉악단은 KJE, 그러니까 김정은의 약자죠. KJE의 걸그룹이라고 전해라. 수령님이 불렀다고 전해라. 중국에 못 간다고 전해라 등의 제목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년 말까지는 자신의 임기 안에 ISIL 격퇴 노력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도시 선전에서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내년 말까지는 자신의 임기 안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안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ISIL을 반드시 격퇴할 것이라면서도 ISIL을 위축시키고 완전히 소탕하기까지는 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안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힌 건 이번 인터뷰에서가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언급은 ISIL 대응 노력에 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면서 지상에서는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세력들에 대한 무장과 훈련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일부 온건파 반군 세력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1년이 넘는 공습에도 불구하고 ISIL을 눈에 띄게 위축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에 대응작전의 진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이후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9,000회 이상 공습을 실시했고 ISIL이 한때 점령했던 지역의 40%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의 40%를 잃었다는 건 분명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군이 지난달 원정 타격 임무를 띈 수백 명의 특수병력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이라크에 파병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ISIL 대응 작전에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지휘부 제거와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같은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보다 앞당겨서 특수병력을 파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었습니다. 진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난주 중동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요. 최근 미국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연합군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은 이렇게 ISIL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공화당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여전히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에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대규모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이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공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규모 미군 지상병력을 파견한다면 당장 전투에서 빠른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후 현지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병력이 지상작전을 수행하도록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이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일어났는데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 30여 동이 묻혔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가스관 폭발도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14명 있지만 실종자가 최소한 90여 명에 달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선전 광밍신구 류시공업원의 공단 부근입니다. 흙더미에 묻힌 건물들도 대부분 이 공장 관련 건물이거나 기숙사 같은 시설들이었는데요.
네.
이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근에 폭우처럼 이 산사태를 유발할 만한 기상현상이 없었고요. 또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자연적인 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급경사 지역에 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흙더미와 폐기물 등을 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를 관리하는 이 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여러 차례 당국의 지적을 받았고요. 또 위험해 보인다는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는데 이후에 시정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흙을 계속 쌓으면서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2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흙더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당국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도 없고 계속 흙더미를 쌓았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비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요, 이 문제가 된 이 폐기물 적치장 운영업체가 이런 안전 관련 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관여한 6건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U자와 관련된 용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